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주의 존중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 시간을 주님께서 온전히 시종일관 붙들어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서 그 말씀을 듣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씀의 역사가, 그런 성령의 역사가 저희들 가운데 이루게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참 믿음의 성도로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그 말씀이 무엇이고 말씀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 그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는, 반응은 신앙과 연관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는 바른 신앙으로 연결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잘못 알고 말씀을 모르게 되면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것보다도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해서 그 객관적 사실에 대한 바른 반응을 할 때 그의 신앙이 참된 신앙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쓴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자기 나름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려고 했던 그러한 거짓 교사들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짓 교사들이 이 사람들의 신앙을 변질시키기 위해서 어떤 공작을 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못 알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거짓 교사들의 책무예요. 그래서 그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이해하게 될 때 사람들이 바른 신앙에서 이탈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교리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른 교리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진리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떤 것인가.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진리에 대한 태도는 생각나게 해야 된다. 12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이 베드로, 이 사도가 쓰는 이 지역의 사람들이 이미 진리에 서 있다고 합니다. 이미 그들이 받은,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다라는 말은 그들의 믿음이 견고하고 확고하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미 그들이 그 진리 가운데, 진리 위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바른 신앙이 서 있는 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느낌, 체험이 아닙니다. 말씀에 의해서,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그런 온전한 은혜를 제가 여기서 체험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우리가 읽고 열심히 기도 생활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오직 우리를 바른 믿음으로 세우는 것은 진리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그 여기 나와 있는 거짓 교사들 끊임없이 그 진리를 왜곡시켜서 그 진리의 신앙에부터 이탈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개신교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별로 교리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요즘 제가 보는 견지에서 요즘 교회의 문제점이 그거예요. 교리에 대해서, 뭐 저도 과거에 교리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점점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또한 이 성도님들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교리에 사람들이 무지하다는 거야. 근데 실질적으로 개신교에 다니는 성도들은 교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누가 교리에 대해서 관심인지 아십니까? 신천지. 신천지 사람들이 교리에 관심 있어요. 그리고 신천지 사람들 자기의 교리를 만듭니다. 여러분 그 이단들 신천지라든지 여호와의 증인 몰몬 뭐 그런 뭐 여러 가지 이단들 있지 않습니까? 유광수 다락방이라든지 그런 여러분들 그 이단 집단에 들어가게 되면 처음에 뭐부터 하는지 아십니까? 이단 교리 공부부터 시킵니다. 1대1로. 그래서 완전히 그 1대1로 자기들의 교리와 사상에 굴복시키기 위해서 처음부터 하는 게 뭐냐면 1대1 제자훈련, 이단들과 하는 제자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거기서 넘어가는 때 완전히 자기 쪽 사람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교리에 자기들이 믿는 그 확고부동한 이단 교리에 목숨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보면 이미 이 사람들은 진리에 서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에게 항상 생각나게 한다라마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뭘 생각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계속해서 일깨우고 생각나고 기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바른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한번 믿었습니다. 그걸로 끝. 말씀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붙들고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그 진리의 말씀. 여러분 진리를 여기서 보면 그냥 진리를 알고만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진리 위에 서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분명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 진리에 서 있기 위해서 계속해서 너희에게 생각나게 한다. 기억시킨다. 말씀을 계속 기억시킨다는 거예요. 말씀이 주는 중요성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안다. 라고 하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이죠. 내가 함께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베드로 사도가 자기가 이제 얼마 있으면 죽을 거라는 것을, 자기 죽음의 때를 임박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자기가 살아있을 동안에 이걸 말하고 있죠.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15절도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나. 여기서 이런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는 거죠. 진리를,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고 기억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삶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고 아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계속 기억나고 리마인드하고 리멤버되고 그 기억시키는 작용은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의 그 말씀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음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성화되고 그 말씀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뭘 의지하세요? 말씀을 의지하세요? 여러분들 자신을 의지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을 의지하십니까? 여러분이 많이 배운 것을 의지하십니까? 내가 소유한 거? 그런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항상 생각나게 하고 항상 우리를 기억시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진리에 서서 견고히 흔들림 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이 진리가 우리에게 계속 생각나게 하고 기억해야 되는데 이 작용을 시켜야 되는데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를, 말씀에 대한 태도를 여러분들 보시면 알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끊임없이 이것은 사도의 직무입니다.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니 그도 또한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려 하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일깨워 잠자고 있는 자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그 사역을 말씀을 통해서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행하신 진리를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가 뭔가요? 베드로 전서후서에서 나온 진리가 뭔가요? 막연하게 하나님 주신 진리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한 산소망,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회개하는 것, 그래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사실, 나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요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여러분과 접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진리를 진리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성화되어 가는 삶이 진리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는 우리에게 처음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 구원에 대해서부터 설명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막연한 것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구체적입니다. 진리는 구원과 관련된 게 진리예요. 진리가 없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구약에서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를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들려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 말씀에 따라서 반응하라고 회개하라고. 우리가 새벽기도 때 예레미야를 보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에서 가르쳐주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을 떠났습니다. 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줍니다. 반응하라고. 어떤 반응이죠? 회개하라고. Repent 하라고. 회개하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잘못 가고 있는 자들 바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온전히 세워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온전히 책망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교훈을 받아야 돼요. 책망을 받아야 돼요.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잘 아시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받고 바르게 함을 대하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해지는 거지 그냥 온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을 했다고 교회 출석했다고 온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연조가 깊다고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기를 바라겠죠.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게 말씀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은 이 신앙이라는 것은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인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역사적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없는 사건을 사람들이 꾸며낸 사건을 만들어내서 아 이것이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이 뭘까요? 이 강림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신적인 권능, 능력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십자가 뒤에 연약해 보이지만 그분이 이 세상에서 순환받고 계셨지만 그분이 그리스도의 능력,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다시 재림해서 어떻게 하세요? 산자와 죽은 자 가운데 심판자로 오십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형벌을 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심판자로 오세요. 그리고 구세주로 오시는 거예요. 믿는 자는 구원을 주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게끔 하시는 이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 이제 다시 재림하시는 권능의 주님, 능력의 주님이 그 일을 오셔서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심판주로 오시는 그분의 능력. 그러니까 그분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그분이 재림하셔서 오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 여기서 보세요. 너에게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오. 그 중에 사람들의 교묘히, 아, 예수님 강림하지 않아. 예수님 재림하지 않아.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장, 예수님의 어떤 재림이라는 건 인간이 꾸며낸 신화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을 믿지 말라.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묘히 꾸며낸, 만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거짓 교사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강림을, 재림을 믿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결국 인간 예수로만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인간이다. 죽었다. 끝났다. 심판주로 오신다. 그러니까 심판의 주님 오신 것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심판자로 오신다는 것은 권능의 능력을 가지고 그분이 이제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죄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벌할 자는 벌하시고 영생을 줄 자는 영생을 주시고 또 부활시키셔서 우리가 완전히 영육간에 이제 부활하게 되는 몸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 예수님 믿지 않는 자도 영원 형벌에 벌하게 되는 이 모든 일을 심판주로 예수님 오시게 오셔서 하실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지 않는다는 건 아, 무엇을 말해주냐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겠다는 거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심판주로 믿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죠. 인간 예수로만 믿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가르쳐주는 것은 강림하시기 때문에, 그의 능력과 강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믿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예수님 분명히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얘기하면서 그는 무엇을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하셨던 그 사건을 여기서 기억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17절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변화산 사건입니다.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변화산에서 야곱과 그의 형제 요한이,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신 것을 그들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의 그런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 위엄 속에서 예수님이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보여준 것은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권능을 가지고 계신 권능의 주로 이제 도래할 것이다,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맛보기로 미리 보여준 거예요. 미리 예표해 준 거예요. 이러한 사건이, 재림의 사건이 영광 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영광 중에 다시 오시리라, 천사들과 함께 내가 구름 가운데서 내가 다시 돌아오시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그 위엄을 친히 보았다, 하나님 아버지의 존귀와 영광을 받았다. 18절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거룩한 산에 바로 변화산이죠,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나. 자, 여기서 보면 16절에 그 크신 위엄을 친히 보았다, 18절에 들었다.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친히 보았다는 말을 I witness라고 합니다. 목격자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그 위엄한 그 영광 중에 장엄한 가운데 이런 변화선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신 이 모습은 이 모습을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친히 들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광경을, 이 엄청난 영광의 광경을 우리가 친히 목격한 자다.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재림할 것이다. 이런 모습을 다시 재림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의 개인적 체험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신앙을 갖는 게 아니에요. 확실한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계시해 주셨던 그 역사적 사건 토대 위에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실제 있었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사건,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역사적인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그분의 이런 모든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가 실제로 이 사건이 변화선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변화되고 그 장엄한 가운데 위엄 가운데 예수님이 변화된 그 모습이 그냥 막연하게 한 사람의 체험이 아니라 우리 제자들 세 명이 다 목도한 우리가 눈으로 본 우리가 목격자다. 그러니까 그 영광 중에 변화되셨던 그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거야. 그분의 능력 가운데, 그분의 영광 가운데 다시 재림할 것이니까 이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교명이 만들어낸, 꾸며낸 신화나 그런 어떤 설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다시 보내실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를 확실히 믿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자, 아까 지는 실질적 역사적인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변화선상에서 변화됐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의 능력과 강림하실 것이라는 걸 미리 보여준 사건이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초자연적인 사건보다 더 중요하고 더 확실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다라고 베드로사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역사적 사실이지만 그의 개인적인, 베드로사도와 그 예수님의 제자 세 명의 개인적인 그들의 체험도 됩니다. 그러나 그런 체험이나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예언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 체험은 우리가 받는 체험이랑 다른 게, 그 베드로가 한 체험은 그 체험뿐만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기도 합니다. 실제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환상이 아니에요. 몽환 중에서 이렇게 꿈을 이렇게 본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서 변화산성에서 예수님이 변하셨고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의 아들에게 이르는 데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들려온 실질은 팩트요, 사실입니다. 사실이며 그가 체험한 체험이죠. 베드로가 체험한 체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것보다도, 그가 체험한 그 사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9절 보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이거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 여러분, 예언의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이라고 합니다. 어둠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어둠, 다크니스가 상징하는 것은 죄입니다. 무지함입니다. 이 어둠이란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빛 가운데, 그 어둠 가운데 비치셨다고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했다. Even though he was in the world did not recognize him. 이 세상이 그를 알지를 못했다. 인정하지 않았다. Recognize 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어두운 데 있었기 때문에 무지하고, 그럼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던 것이고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분명히 이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죄악된 삶을 밝혀주고 이 죄악과 이 무지함을 깨우쳐주는 것이 더 확실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내 자신이 무지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내 자신이 죄악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세상에 나가보세요. 저 밖에 나가보세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자기들이 죄악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잘났고 의로운 삶을 살라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조롱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라고. 그 조롱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으면서 진리를 분별하지도 못하고 어둠과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말씀을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말씀의 옳고 그름을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어두운 가운데 헤매고 있는 그 인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 어떤 인간적으로 체험했던 그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 자신을 비춰서 등불과 같이 바른 길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다. 이런 말씀이 있던 것처럼 등불같이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 날이 샜다는 말은 이제 마지막 때에 샛별이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라는 말은 예수입니다. 이 샛별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모닝스타.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그 샛별이 결국은 오셔서 오르기까지 우리가 샛별이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것을 확실한 예언의 말씀에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재림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주의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이 땅의 크리스천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제대로 된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중요성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뭐냐?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마음속에 박혀서 그 말씀을 아멘하고 그 말씀이 은혜받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예요. 예수님이 보내주셔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 받았는지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깨닫게 하시는 일이 분이 바로 성령님 택한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에 주의하며 이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주의하며 살아가야 되는 삶이기에 우리가 그 말씀을 자꾸 리마인드 시키고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주의해야 되기 때문에 자 20절의 주의사항 21절의 주의사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며 살아가는 자는 어떻게 주의해야 합니까? 20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자체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죠.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서는 보면은 그런 말씀이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No prophecy of scripture is a matter of one's own interpretation. 뭐냐면 성경의 예언의 말씀은 자기 자신의 해석의 문제가 아니다. 개인적으로 해석을 해서 개인적인 해석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No prophecy is a matter of one's own interpretation. 그리고 어떤 성경은 No prophecy of scripture comes from someone's own interpretation. 예언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누군가의 그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그러한 해석으로부터 오면 안 된다. 해석은요, 공적인 해석이 돼야 돼요. 한두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해석한다가 아니라 역사적 교리, 역사적 고백과 교리에 근거한 그런 해석이 돼야지 제대로 되어진 해석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해석을, 그러면 내가 성경을 볼 때 내 나름대로 좀 성경을 보면서 이해하는 거, 이게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겁니까? 그 해석이 만약에 일반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목회자한테 와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해석이라는 것이요, 예를 들어서 교단과 교단의 차이가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감리교나 장로교가 어떤 점에 있어서 다르게 해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침례교하고 장로교하고 다르게 해석하는 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에 따라서 각기 교단의 차이점, 다르게 해석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다른 장로교를 이단이라, 다른 감리교를 이단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랑 생각이 다르다고 침례교를 이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어떤 교단 간의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해석이 아니라 이 해석은 완전히 잘못된 해석을 할 때 오는 해석을 말하고 있어요. 구원론과 구원에 관련돼서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들어 드릴까요? 예전에 어떤 사람이 여호와의 증인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아주 젊었을 때요. 너희들은 왜 하나님을 믿는데 쇳불 달린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아, 우리가 무슨 쇳불을 달립니까?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 게 뿔이 세 개 아니냐고. 세 하나님을, 다른 세 하나님, 뿔 달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야. 그게 그거지. 뭐, 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인데 뿔이 세 개지.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님이다. 여러분, 이건 양태론입니다. 이단입니다, 이건. 또 다른 거 얘기해 줄까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잘못했어요. 근데 자기 회개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한번 믿고 깨닫고 회개했으면 되지 그 다음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주장하는지 아세요? 구원파가 주장하는 구원파 주장입니다. 구원파 교리입니다. 구원파들은요, 회개 안 해요. 한번 딱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거 처음 예수님이 믿을 때 자기네들이 회개한대요. 그 회개 안 합니다. 회개를 거부해요. 이미 자기들은 성화가 다 됐다. 거룩한 존재들이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사사로이 성경을 해석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이단 교리를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다락방 유광수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도 막 자기가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막 부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마귀가 우리의 잘못된 결박을 다 풀어서 마귀가 다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다 우리의 결박을 풀어달라고 했을 때 그 결박권이, 마귀를 제어할 수 있는 마귀 결박권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해석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잘못 갔다 가다가는 여러분 이단 교리를 진짜 교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하지만 신천지가 가장 애쓰는 게 뭐냐면 교리 공부에, 신천지 교리 공부 한번 들어보시면요. 처음에 들어가면은 전혀 거부 반응이 없다고 합니다. 똑같다고, 우리랑 똑같아요. 처음엔 아예 똑같이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약간 이상한 걸 하나 넣어요. 아홉 개 중에 하나 넣습니다. 계속 그게 먹히면 그 다음에 아홉 개 중, 열 개 중에 또 두 개 넣고, 세 개 넣고. 그래서 결국 그들이 완전히 신천지 교리에 빠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것도 그래요.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그 이유가 뭐냐면 헬라어는 가르,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21절에 나와요. 왜냐하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요.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자기 식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면은 안 된다. 이런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돼요. 말씀에 대해서 주의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믿고 따르고 있느냐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왜 이 말씀 해석이 중요하냐. 제가 다시 베드로 후서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은 베드로 후서 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사사로이 말씀을 해석하지 말아야 되느냐. 베드로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성경이 알기 어려운 게 많아요. 근데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억지로 풀어서 스스로 멸망한 자, 그게 다 이단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고 우리가 믿는 교리에 대해서도 믿는 바에 대해서도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실력이 있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교리 공부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시길 바랍니다. 바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못 알고 계시는 것들 있다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이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아 저분은 잘 몰라서 저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 때 뭐 질문하거나 그럴 때 제가 동의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저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잘 모르셔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을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이끌 수 있을까? 모르시니까 이끌 수 있을까? 그걸 제가 생각하고 있으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측면에서 성경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처음부터 제가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야 된다. 진리에 서 있지만 구원 받았지만 이건 구원 받은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 받았지만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진리에 계속 서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기억이 나고 생각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작용이요, 말씀의 능력이 돼,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되는 삶, 구원 받은 자의 온전한 삶, 온전한 아까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게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온전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더 확실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사로이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액면 그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진리의 말씀으로 자유함을 받고 구원받는 성도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자답게 그 말씀이 계속해서 저희들의 삶 속에서 영향을 미쳐서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놓여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 지배받고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그 말씀 순종함에 따라 살아갈 때 진정 진리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와 평안을 맛보며 살아가는 자들 될 줄로 믿고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저에게 모든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